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주제인 주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처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머물러 있었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영적 큰 성장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많은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러한 경건한 삶의 그 소문들을 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큰 위로를 받는 내용들, 또 그 삶을 바울이 크게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과의 만남이 그리 길지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려고 했었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자기의 계획, 자신의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니까 그런 따라가는 가운데서도 그냥 뭐 평탄하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할 때 각별히 칭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세워진 이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들의 믿음을 뒤흔들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는데 특히 교회에 불어닥친 큰 핍박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들의 동족들에게 큰 핍박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동시대에도요, 저 다른 나라에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큰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또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또 동네에 그렇게 알고 지냈던 주민들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온갖 핍박을 받고 심지어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가족들에게도 심한 이런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큰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그들이 서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잠시 머물러 있었던 곳이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고 얼마나 큰 칭찬을 했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데살로니카 전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그들이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믿었어요. 사실 이 다른 서신에 비해서 이 데살로니카 전후서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에는 주의 강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참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곧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곧 오신다.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은 큰 핍박이 있어도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은 곧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은 임박한 이 재림 사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이 데살로니카 이 지역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기고 이 시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초창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해석과 좀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뭐 문서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 오래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그 나름대로 그 이해를 다양하게 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특별한 가르침 가운데 이 재림에 대해서는 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예수님은 곧 오신다. 이 임박한 재림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강단에서 선교를 할 때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면 제가 의도했던 말씀대로 이해하는 성도도 있지만 희한하게 그걸 또 받아들인 성도들도 있어요. 그 자기 나름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 그래도 성령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간혹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현장 가운데에 말씀을 전해도 또 그 의도대로 받아들이는 성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이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이 재림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에 곧 이제 임할 것이다. 예수님은 곧 우리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의문이 생겼냐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이 재림으로 인해서 누릴 축복들, 다시 말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돌아 죽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 온갖 불의한 것들이 다 멸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지금도 이렇게 잘 참고 열심히 했는데 그만 죽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슬픕니까?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렇게 죽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억울함과 그 아쉬움, 그 허전함, 그 허무함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슬퍼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읽기보다는 우리 두 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요. 여러분 자는 휴거.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기 전에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들림을 받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림의 축복,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재림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과 박해만이 계속되자 그들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열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사도 바울이 진짜 똑똑하다. 진짜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똑똑하다라는 걸 참 느끼게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재림의 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와 시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도둑같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너희들 절대 안일하게 있지 마라. 안일하게 있다가 보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멸망을 피하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도둑은요 자기가 언제 갈 거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요. 딱 보고 야, 이때 가면 되겠다. 근데 꼭 언제 가요? 어둠침침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이런 비유를 해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보면 밤에 오잖아요. 밤에 암흑할 때, 깜깜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영광이 찬란할 때 오시지 않습니다. 암흑한 영적인 어둠의 그때에 그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예언하셨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많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그 많은 재앙들이 있을 거라 하잖아요. 예수님 올 때에 그 암흑할 때에 그 밤중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밤중에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지금 좋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도둑같이 밤에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면 안 돼요. 절대 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 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거나 아니면 죽었어도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부활하여 누릴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고 했는데 그 여러분이 그 주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 과연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과연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칭찬하는 그 왜 칭찬을 하는지 이 집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경건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이 교회에 부르닥친 이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인내는 뭔지 아세요? 이때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 몸 챙기고 자기 집안 챙기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도 힘든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에게 나눠주고 자기도 없는데 자기도 어려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저는요, 저는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소망에 있네. 그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재림 앞 들림받는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동참한다. 할렐루야. 죽었어도 우리는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참고 인내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의 재림과 부활의 영광을 늘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재림과 부활의 영광을 늘 마음에 품고 살자. 네.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 주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그 말은 늘 우리 마음에 주의 재림의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신다. 늘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일하게 있다가 아이고 뭐 평안하게 뭐 지금 어려움 없이 월급 딱딱 나오고 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안일하게 살다가 보면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듯이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품고 살아야 돼요. 항상 품고 살아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거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보통 보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플러스 뭐가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에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부활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강조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면 이단을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이단으로.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재림으로 인해서 이 재림 종말론 또 이 예수님 휴거 뭐 이런 것을 이단들이 너무 다 갖고 가버렸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저 이단 아닐까? 이런 오해를 받음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교회가 그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강조를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아보시는 분 아시겠어요? 이 제자 훈련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제자 훈련 교재에 보면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이 300회 이상 나온다는데, 신약의 핵심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내용인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도둑같이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그 저와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한번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의 플러그를 어디 꽂아랍니까? 모자라 하늘에 꽂아라잖아요. 그 우리가 이 마음의 플러그를 하늘에 꽂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신다,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셔서 이 모든 불의한 악의 권세를 파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부활에 동참한다, 그 축복을 누린다. 우리 그걸 항상 품고 사는 것이 항상 하늘의 은혜 보좌의 플러그를 꽂고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땅에 것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얼마나 즐겁고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늘 이 세상 이 땅에 꽂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맨날 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플러그를 하늘에 꽂는 것, 그 주의 재림, 부활의 영광을 항상 우리가 품고 살 때 우리의 마음의 플러그를 하늘에 꽂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얘들아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거는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는 그냥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 가운데 임재할 거니까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그 때와 시기는 생각하지 말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하는데 힘쓸 때에 우리가 늘 잠자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사실 전도부 사역을 했어요.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사역을 하면서 처음부터 전도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참 컸고요, 또 보여주신 은혜도 참 컸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많이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모르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내 나름대로의 이제 더 이상 좀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한계도 있었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 교회에 와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있더라고요. 저에게. 제가 전도부를 섬기면서 우리 전도부원들한테 전도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가자, 이기자, 싸우자. 싸우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파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복음을 외쳤지만 정작 저한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그게 문제였어요. 성도들 앞에서 막 외치자, 이거는 너무 잘했는데 정작 저에게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 우리 교회 와서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여러분이 늘 깨어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으십시오. 늘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사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셔서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우리 예수님 대면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이 게으른 종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칭찬받아 하늘의 상급을 더욱더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진정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더욱더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